예. 창세기 3장 24절 이어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의 거룩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창세기 저자가 인간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쫓겨나서 그 지상낙원 천상에서 쫓겨나서 그 세상에 왔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상낙원이라는 게 천상낙원의 모양이라기보다는 지상낙원에 가깝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천국이죠. 그래서 조금 그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낙원과 그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사실 천지차입니다. 그거조차도 이제 개념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창세기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는가? 어쨌든 뭐 다른 말로 또 물으면 인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가? 근데 창세기 저자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삶이 너무 고달프다는 겁니다. 남자는 연명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야 되고 그 거친 땅을 갈아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여인은 출산이라는 그 고통을 출산하다가 그 당시에 죽는 여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대표적인 고통을 이제 말한 것이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된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렇게 고달픈 걸 보면 에덴 동산의 설명만으로는 세상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고생을 하나 보다 쫓겨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고생을 하겠나? 이게 창세기 저자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세상 벌이가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깔려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다는 아니죠. 이 고생이라는 이 고달픔이라는 삶의 요소에서 아직 창세기 저자는 좀 더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궁극적인 이유, 세상에 온 궁극적인 이유를 창세기는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뭐 구약성서 전체 그렇지만요. 그 이유를 이제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이제 신약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인간이 세상에 온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뭐 잘 생각해보면 사실 설명을 안 한 것 같으신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명을 안 했지만 좀 둘러 표현하면 설명을 하긴 하셨죠. 창세기는 왜 왔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가는 뒤에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심으로써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 장소, 그분이 하늘나라라는 표현과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복음에서 장소의 개념과 인격의 개념처럼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하느님이 바로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바로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그 장소,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 우리가 근본적으로 머물렀던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될 곳이 거기라면 우리가 처음 왔던 그곳이 그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야 될 곳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왔던 그곳이 그곳이야라고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뭐 딴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이제 그 희망만 가지고 살아 죽은 다음에 알게 될 거야. 열심히 살면 내 말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살게 되면 죽은 다음에 니들이 그렇게 궁금해한 오게 된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음에 대한 답을 동시에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면서 기다려 답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가야 그 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또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느 노래의 가사 말처럼 뭐 번안 노래입니다만 심수봉이죠. 사랑을 통해서 백만송이 꽃을 피워서 우리가 그리운 하늘나라의 별로 돌아가게 된다. 상당히 뭐 신앙적이고 사실 대중가요긴 합니다만 우리 삶 일상의 삶 속에 그런 교리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것. 교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과 교리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을 때 제일 좋은 교리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 결국 인간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돌아가고 나면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느님이 사람들을 보냈던 이유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때를 잘 기다리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다. 어쨌든 살아있을 땐 숨을 쉬고 있을 땐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 하늘나라를 기억하면서 희망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다른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살인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죄가 살인이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일 무거운 죄가 살인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소중한 건 니들이 살아가면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건 생명이다. 뭐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피조물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왜 하느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지 설명이 없죠. 뭐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경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카인은 그 볼품없는 재물을 하느님께 바치고 뭐 아벨은 좀 뭐 좋은 재물을 하느님께 바쳤다 뭐 그런 얘기를 외경에서 하지만 여기서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자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죠. 저자가 여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건 생명을 이렇게 해치는 것이다. 단지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생명에 한 생명, 상대방의 생명, 그 이웃의 생명, 여러 가지 피조물의 생명을 해하는 것, 손해를 입히는 건 모두가 죄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윤리와 신앙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윤리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 인간 삶의 윤리, 도덕, 뭐 다른 외국말로도 대단히 많습니다만 왜 인간 사회의 윤리가 필요한가? 그 무리의 그 규칙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때 결국 핵심은 생명인 겁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한정적인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영원하면 뭐 윤리가 사실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유한하죠. 사실 어느 날 아침에 이 생명이 꺼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를테면 교통 질서를 잘 지키자는 것, 뭐 그냥 운전을 잘하게 지키자는 것도 맞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차량의 이동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교통 질서를 궁극적으로 잘 지키자는 거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제발 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모든 그 윤리, 도덕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가닿는 지점은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 노아의 홍수의 시작이라고 보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이야기의 주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주제는 철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종합,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시작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의 종합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종합되고 결론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아벨이 죽고 카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장 17절에서 24절. 이렇게 해서 카인의 자손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아벨은 죽었고요. 결국 그들은 홍수에 직면한 이 멸망을 예고받는 자손들이 되게 되죠. 카인은 하느님에게서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카인은 그 용서를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인은 자기 자손들에게 잘못한 이에 대해서 그들은 몇 배로 복수를 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카인을 해친 자가 일곱 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일흔 일곱 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몇 배의 복수를 해주겠다. 또 동동한 복수가 아니라 심지어 그것도 아니고 몇 배, 몇십 배에 달하는 복수를 할 테니까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복음에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묘한 대조를 이루죠. 반대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근데 이 카인의 말과 대단히 겹치죠. 카인이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일곱 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일흔 일곱 곱절로 또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아무리 봐도 이 창세기에 이 카인의 이 말을 사랑으로서 사실은 덮어버리시는 그 대조가 분명히 보입니다. 결국 이 카인의 후손은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민족의 뿌리가 되게 되죠. 이야기의 논리로 따지자면 나중에는 결국 카인의 후손은 싸그리 사라지죠. 홍수에 벌을 받게 되는 중심민족이 이 카인의 민족이 되게 되죠.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자손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카인의 그 악행을 보고는 다른 자식들이 좀 더 낫죠. 그래서 5장 24절 보면 뭐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성서 전체 이야기에서 최초로 하늘을 올라간 승천한 첫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 되죠. 그래서 에녹은 구약에서 예언자 엘리야와 함께 죽지 않고 하느님에게 간 사람으로 묘사되어진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에녹도 하느님이 데려가셨다 하시고 엘리야도 나중에 보면 열왕기 상권인가 하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하느님이 이렇게 쑥 하고 그냥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시죠. 그래서 유다의 전통 안에서 에녹과 엘리야는 그렇게 하늘로 살아서 돌아간 사람,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다교에서는요. 결국 에녹 같은 인물이 아담의 자손 안에 끼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이 하느님의 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 중에 이만큼 훌륭한 분이 한 분만 계셔도 나머지 자손들이 별 볼 일 없어도 같이 훌륭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참고로 복음에서는 죽지 않고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한번 맞으셨죠.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승천을 하셨죠. 구약의 인물은 두 인물은 단지 죽지 않고 하느님 옆에서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사실 이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이런 영생과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 사실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이 구약에서는 여전히 물질 중심의 영생이고 복음에서의 부활은 영 중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약의 이 사람들을 부활에 포함시키기는 좀 개념 자체가 부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구약의 전통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부활의 모습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 부활은 여전히 물질적인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사전적 의미로 다시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살면서 아니면 다시 살아나서 부귀영화를 못다 누린 부귀영화를 마음껏 영원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최대한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슬람교는 대놓고 여전히 이 부활 후의 쾌락을 누릴 것이라고 장담을 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데 그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부활 후의 그 낙원은 그냥 아주 그냥 세속적인 낙원입니다. 지가 좋아하는 뭐 그런 거 다 있는 겁니다. 뭐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몸 중심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영적인 부활과는 사실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의 승천은 사실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죽음을 피해서 계속 사는 것이고 죽음이 그때까지는 멸망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는 거고 예수님은 죽음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당신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또 참고로 성서에는 없지만 승천하신 분이 성모님이시죠. 성모님도 계시고 전통적으로 성모님이 승천했다고 우리는 믿고 또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면 구약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여겨진 인물이 하나가 더 있죠.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도 승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신명기 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유다교 전통에서는 그 말을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그 말을 해석합니다. 묻힌 곳을 모르기 때문에 묻히지 않고 하늘 올라갔다고 유다교 전통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언자 엘리야와 에녹 이 세 사람은 유다교 전통 안에서는 승천한 인물, 가장 복을 받은 인물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유다교 관점이고 가톨릭 관점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